자, 오늘 제목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바로 이 두 사람을 거론하면서 야곱의 아들이 된 손자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근데 할아버지인 야곱의 아들이 되어주는, 족보가 이상하게 꼬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자가 아들이 되다니요. 그러고 이 손자가 아들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누굴까요? 요셉,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요셉 대신 므낫세,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전부 몇 지파가 돼요? 13지파가 되죠. 그런데 이 중에 레위는 12지파 속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12지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이 아들에게는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열두 지파 중에서도 두 몫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삼촌들과 함께 자기 할아버지의 아들들로 편입되는 모습,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아들이 되어버린 손자들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병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몇 살에 이 세상을 떠나죠? 147년을 살다가 떠납니다. 그 아들 요셉은 110년을 살게 됩니다. 또 요셉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다 이 땅 살다가 떠나요. 각각 사는 날, 사는 연, 사는 횟수, 이건 달라요. 그러나 언젠가 다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매우 일찍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랫동안 살면서도 건강하게 살다가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도 육신이 노화되고 약해지고 병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찍 병들기도 하고 나이 많아 늦게 병들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가슴 아프게 이렇게 톡을 계속 주고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고 곧 목사님이 될 뿐인데 어린 딸이 태어났는데 에드워드 증후군으로 태어났어요. 100일밖에 안 된 아이가 자가 호흡도 잘 못하고 폐를 이렇게 드러내고 림프관을 뭐 연결해 줘야 되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힘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저하고 이렇게 톡을 하면서 계속 그래도 오늘 자기 힘으로 호흡을 잠깐 했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근데 저는 사실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싶고 불평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오래 살고 비교적 짧게 살기도 하고 각각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약합니다. 평생 살면서 난 감기 한번 안 걸렸어, 그런 사람도 죽습니다. 큰 소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떠나는 거예요. 늘 감기를 달고 사는데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떠나는 거예요. 야곱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고백했죠. 나그네 인생길.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냥 정처 없이 헤매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하게 달려가고 있는 야곱의 인생.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병이 들고 그리고 침상에 누웠습니다. 자,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예배 잘 하시다가 떠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부러운 분들이 있는데, 제가 31년 전에 산조연교회에 막 머리를 펄펄 날리면서 그렇게 왔을 때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던 분들이 31년 지나니까 어느새 80이 되시고 90을 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집도 가깝게 살지도 않습니다. 1시간 반, 2시간씩 차 타야 예배당에 오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저렇게 건강하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하루 종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오가시는 거예요. 내가 집사라면 나도 저렇게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러면서 저는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막 감격과 기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난주에 경배했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이제 요셉 11번째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기쁨으로 침상에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서 벌떡 침상에서 일어나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힘을 사람을 통해서 줄 때, 여러분 나에게 기쁘고 즐거움을 주는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내게 힘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제게 힘 주는 분들이고, 나에게 보기만 하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한테서 전화만 와도 반갑고, 그분을 우연히 길에서 스쳐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사람 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11번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손자들을 데리고 온 요셉을 보자마자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다르지 않아요. 후손. 또 하나는 뭐예요? 땅이에요. 땅과 후손. 후손이 많아지는 것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 복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영적 의미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어디에든 있는 것, 그게 영적 영토가 넓어지는 것, 그리고 영적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열두 아들을 낳았고, 야곱의 후손들이 전부 70명이 돼서 애굽에 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할아버지가 무슨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네 아들 다 내 거야.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바로 이 레위가 열두 지파 속에 들어가 살면서 요셉 대신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족보가 꼬이는 것 같지만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지면서 열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네 두 아들은 내 거야. 그래서 열두 지파 속에 두 아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지만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들과 똑같은 유산을 받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과 똑같은 유산. 그러니까 조카들이 삼촌과 똑같은 반열에 서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해요. 여러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는 두 지파를 요셉이 차지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장자는 두 몫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49장에서 우리가 보겠고 앞에서도 보았지만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복을 싹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49장에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할 때 그렇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자의 몫을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르우벤이나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 큰 복을 받을까요? 왜 장자 같은 복을 받을까요? 두 개의 몫을 11번째 아들이 차지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장자로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장자야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장자로 태어나느냐 둘째로 태어나느냐 넷째로 태어나느냐는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갖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못 받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자는 복을 잃어버리고 11번째 아들이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장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크게 베풀며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첫째로 태어났느냐, 둘째로 태어났느냐, 1등이냐, 2등이냐, 부잣집에 태어났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났느냐, 이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갖고 태어난 것이 있어요. 한국에 태어날 것이냐 미국에 태어날 것이냐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결정하지 않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누가 보든지 객관적으로는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이 장자의 몫을 복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장자의 몫을 그가 차지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장자처럼 삽니다. 요셉은 큰 그릇 갖고 삽니다. 요셉은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자,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까지 가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라는 집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성실하게 일하지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채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곤두박질할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사랑받던 아들입니다. 형들이 입지 못했던 채색 옷을 입으며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팔려가죠?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에서 그 상황을 탓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늘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든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동생이든 억울하게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든 거기서 그는 자신의 현재의 신분 상황에 매달리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하나님이 어디에 집어넣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자세가 창세기 속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장자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삶은 장자 같아요. 형들을 만납니다. 45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형들이 자기들이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전부 다 무서워 떨면서 엎드렸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또는 총리가 됐을 때 용서한 것이 아니라 팔려가면서부터 형들에 대한 원망은 하나도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태어나는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아유,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나는 뭐 내세울 게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면서 정말 귀하게 큰 아들이 17살 한참 예민한 청소년기에 얼마나 갈등이 컸을까,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싹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이기 때문에. 형들이, 끔찍한 형들이, 자기를 불행의 늪으로 넘겨버린 형들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 너무나도 쉬운 일은 아니고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걸 견뎌내고 승리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을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은 환경을 극복해냈습니다. 이게 역사에서의 중요한 원칙이기도 했어요.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그 환경을 다스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름을 내고 살았던 것입니다. 인류 문명이 발생한 곳마다 큰 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강들은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납니다. 홍수 피해를 보는 곳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물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러나 뭐예요? 물이 범람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슨 기술이 발달되어져요? 치수 기술이 발달되는 거예요. 물 관리. 여러분, 중국에서는 치수 관리에 실패하면 죽었습니다. 목숨 걸고 치수 관리를 했습니다. 강변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한강,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이 있어요. 그 위험을 극복해낸 소위 아놀드 조셉 토인비에 의하면 도전과 응전,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들. 요셉은 뭐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 생각도 못한 상태에서 찾아왔어요. 그곳에 던져졌어요. 지배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도 요셉이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도 요셉이었고, 팔려와서 노예가 됐을 때도 자기는 요셉이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이었습니다. 정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도 꾸준하게 유지해낸 그가 여러분 뛰어넘고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큰 그릇으로 그들을 담아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50장에서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탓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아이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숨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짓눌려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꽉 잡고 있어요. 누가 밟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나를 쓰레기통에 던져도 거기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가 놀랍고 신비한 복을 누립니다. 장자도 받지 못한 복을 받습니다. 꿈도 꿀 수 없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읽고 너무 쉽게 묵상하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견뎌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꿈 해석하게 하고 이런 자리에 올려줬다. 이런 스토리를 알고 우리는 이것을 쉽게 얘기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한 컷마 한 컷마 뛰어넘을 때마다 그 한 장면 장면마다 빌립의 한 컷 같은 그 삶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견뎌낼 수 있는 뭔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결코 이것이 나를 파멸로 밀어놓을 수 없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가 소년 시절에 주셨던 꿈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히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생명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지는 복,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이 형제들과 똑같은 자리에 올라가서 열두 지파 중에 두 몫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상징적 복. 결국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가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만 붙들고 경외하고 살았더니 자자손손 잘 되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대까지 복이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지요?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인가 탓하면서 우울함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그 일만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만 제대로 붙잡았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너무 계산이 빨라요.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교회 나갈까도 계산하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알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법관도 하셨고 감사원장도 하셨고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분. 그러나 전혀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시던, 저우같이 법원 신회를 이끄셨던 분. 30년 전에, 20년 전에 그분은 다니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계속 안 커요. 아직도 개척교회예요. 웬만하면 다른 교회로 갈만한 사람이에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묵묵히 지켜가고 계세요. 야, 이렇게 사는 분이 계실까 싶은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살아가시는 모습. 제가 만난, 제가 30년 동안 이 법원 신회를 인도하면서 만난 가장 존경스러운 법조인. 대법원에서부터 신회를 같이 시작했던 그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을 쭉 유지하고 가세요.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야근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습니다. 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로 살아가는데 그분을 쫓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분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너무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몫을 차지한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손해를 봤어도 원망,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한 번도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던 억울한 일을 한 번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 품는 그 거대한 그릇. 그리고 그 거대한 그릇에서 모든 걸 다 녹여내서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자신의 인생. 이 고통, 이 눈물, 저 아픔. 이게 다 한 그릇에서 녹아서 새롭게 생산되는데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형상으로 그 앞에 새롭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정해줬지만 바로 이 아들이 아닌 손자가 할아버지의 아들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두 지파를 차지하는, 두 몫을 차지하는 엄청난 복을 받는 요셉. 그렇게 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복받을 만한 이유가 결국 후손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49장에 가면 야곱이 열두 아들에 대한 미래적 예언을 하는 축복이 나와요. 그 축복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큰 축복은 넷째 아들 유다. 유다가 왜 복받는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요셉의 스토리가 최고의 복으로 그려집니다. 요셉이 막 담장을 넘어서 뻗어가는 포도나무처럼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을 아버지 야곱이 예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 원래부터 야곱은 요셉을 좋아했지, 나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뿐입니다. 복받을 만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산주인교 성도들이 그렇게 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복받고 싶은데 복받을 만한 큰 그릇을 못 가져요. 복받을 만한 삶의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탓하고 저 탓하면서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그때 그렇게 됐다면, 아이고 그것만 아니었다면.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분입니다. 실수로 캔버스에 물감이 쏟아졌어도 그것 가지고 신비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려가실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을 더욱더 크게 그려가시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몫을 차지했던 요셉 같은 그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